오늘은 두 권의 책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9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름에 저희들이 시편의 말씀을 좀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또 다음 여름에도 시편 말씀을 이제 하겠지만은 그러나 이번에는 이제 우리 여름 계절이 지나가고 이제 9월 접어들면서는 다시 우리가 보던 데살로니가 서신 오늘 이제 보게 될 텐데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이제는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나이간 그 전까지는 시편의 말씀을 좀 몇 번 더 보실 텐데 오늘은 시편의 첫 권에 속해 있는 시편 19편의 말씀입니다. 무신론자들은 제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반문하죠. 그러면서 만약에 있다면 하나님이 만약에 있다고 치자.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저 침묵하는 존재 아니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없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는 존재다. 그게 이제 무신론자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19편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을 계시하시고 침묵하지 않으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계속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 권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셨어요. 두 권의 책인데 한 권은 제가 말씀드린 이 책은 어떤 하나의 집중된 이 주제에 따라서 이 정리된 정리된 어떤 그런 책 그걸 꼭 그 구분해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책이라는 표현으로 두 권의 책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한 권은 뭐냐 하면 피조세계입니다. 한 권은 자연이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권은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그 두 권의 책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자연과 성경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분명한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생각이 없게 하기 위하심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계시하셨어요. 또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만 있다면 사람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권의 책을 치셨습니다. 이 시편 19편은 바로 이 두 권의 두 권의 책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1절부터 6절은 피조세계라는 책에 관해서 그리고 나머지 7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의 계시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2절, 13절 그리고 이 14절은 그렇다면은 그 두 권의 책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 앞에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가? 어떤 반응이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의 모습인가?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짧은 14절밖에 안 되는 그런 짧은 시편의 말씀이지만 아주 중요하게 이 창조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한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일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형상 무너진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 14절밖에 안 되는 그 내용에 촘촘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서 우리의 각자 신앙생활 속에 많은 그런 도전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서를 따라서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자연을 통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죠. 자연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사람은 듣습니다. 읽으셨지만은 그래서 1절서부터 쭉 6절까지 보면 하늘은 그렇게 시작을 해요. 예.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린다. 낮과 밤 이야기 2절. 그러면서 그 소리가 온 누리에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고 4절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4절 후반서부터는 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해. 우리 두산의 강렬한 태양. 예. 해. 이제 해를 보실 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좀 보시기 바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시고. 해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해서 6절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먼저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했는데 이 하늘은 천체를 말합니다. 우주죠. 이렇게 얘기하는. 예. 우리가 보는 예, 우주입니다. 그 모든 천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요.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창공이라는 말은 좀 이 하늘과 조금 좀 다른 것을 얘기하는데 바로 대기권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푸른 하늘, 예, 지구의 대기권, 예, 푸른 하늘이죠. 예, 푸른 배경으로 보이는 그 예, 대기권입니다. 거기에는 구름이 떠다니고 무지개도 서고 그리고 새들도 하늘을 납니다. 이 모든 하나님께서 지으신 작품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솜씨를 증거하고 있다 그랬어요. 우주의 모든 천체, 그리고 동시에 우리 지구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예, 아름다운 창공의 모습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2절이 이어집니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이 전해준다, 이게 알려준다라는 말은 쉬지 않고 이어서 계속 끊이지 않고 그와 같은 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낮에는 뭐 분명히 우리가 보니까 뭔가 있나 보다 하는데 밤은 어떻습니까? 밤이 되어도 그 하나님의 소식은 끊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지식을 이어서 알린다는 것은 이제 모든 우리가 낮에 모든 만물을 목격하지만 밤에는 어떻습니까? 아주 깜깜한 흑암일까요? 아니죠. 밤에는 또한 드러나는 별들이 있습니다. 드러나는 별들과 은하수 같은 은하수와 같은 것들을 우리 눈으로도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별들이 가득 하나님의 계심과 침묵하지 않고 계심을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도 별자리에 관한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투산 유어베이 같은 경우에도 이 천체 관측 그 뭐 완경 해가지고 그 이렇게 observe 하는 그런 그 클래스도 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보시고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저 observatory 같은 경우에 마운틴 그레이엄인가 거기도 다시 오픈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 거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시죠? 거 가면은 엄청나게 커다란 천체 완경 가지고. 저는 예전에 마운틴 레몬을 올라가는데 누가 조그만 저기 차에 미니밴 뒤에다가 이렇게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뭐냐고 했더니 해를 볼 수 있는 거라고 해서 봤는데 진짜 큰 거는 안 보고 옆에 조그만 거로 보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예 돈만 그냥 주고 예 뭘 받는지는 모르고 그렇게 좀 지나왔습니다. 근데 하여튼 관심이 많잖아요, 그죠? 예, 별자리 한번 보시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교회 갔을 때도 선교제 가가지고 하늘의 별을 보면 어떻게 그 감동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얗게 부서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밀키웨이라 그러잖아요. 은하수가 진짜 하얘요. 그냥 하얘. 예, 그렇게 예, 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3절과 4절은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오늘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소리가 세상 끝까지 번져간대요. 아무 소리가 없는 그 소리가 모든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뭔가 참 우리가 어떻게 그냥 이 자연의 어떤 그런 사람으로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보니까 소리가 없는데 그 소리는 그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세상 모든 만물은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지금도 모든 사람을 포함한 모든 만물은 드러내고 받고 있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에 대한 얘기 아까 좀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해를 말하잖아요. 사주 후반서부터 해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장막을 쳐주시니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하고 제 길을 달리는 용사처럼 즐거워한다.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으로 돌아가니 그 뜨거움을 피할 자 없다. 강력한 그런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투산에 살면서 우리는 이 해를 강력하게 우리는 경험하고 사는데 정말 좋은 거예요. 그죠? 예. 해는 지구에서 목격하는 가장 찬란한 빛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어떻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증거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윗은 이 해의 출몰에 관해 말하기를, 표현하기를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려는 기쁨이 가득 찬 모습이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해를 보면서 그와 같은 생각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어차피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표현입니다. 그리고 용사가 승리를 확신하는 용사가 제기를 힘차게 달리고 있는 그 모습이 해 모습이라고 얘기를 해요. 해가 떠서 질 때까지 해를 가로막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해가 뜨면 그 길을 막을 것이 없다는 말을 해요. 그리고 해가 지닌 충만한 빛과 역동성을 기막히게 표현합니다. 왜 이렇게 해를 강하게 표현할까요? 해는 만물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하죠. 만물은 따스함을 느끼죠. 그리고 만물이 생기를 얻게 해주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해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깊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그 속에 담겨있는 것이 드러나게 하신다 했어요. 해로 인해 만물이 따스함을 느끼듯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만물은 살기를 찾습니다. 그리고 해로 인해 생기를 풀도 얻고 모든 살아있는 짐승들이 생기를 얻고 자랄 수 있듯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사람은 살아갈 수 있고 영의 성장이 있습니다. 그 이런 해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과 맺고 계시는 역할에 비유한 거예요. 이렇게 자연은 밤낮 끊임없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투사는 해가 너무 강해 그러지 마시고 옆으로도 잠깐 보시면서 해를 보면은 하나님이 생각나 그러시든지 선인자 보면서 가시만 있어 그러지 마시고 어쩌면 이렇게 기가 막히게 그 선인장 꽃 요즘에 보이세요? 아직도 선인장 꽃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예, 좀 많이 좀 더 산을 다니시기 바랍니다. 예, 꽃을 보면서 투산을 누릴 수 있는 게 참 놀라운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솜씨인지. 예. 이렇듯 하는 이 자연은요 밤낮 끊임없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말합니다. 이 지식은 그저 단지 귀로 듣는 단어들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눈으로 듣는 지식이에요. 눈으로 듣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린 구절이지만 로마서 1장 같은 경우에 바로 이 같은 사실을 말해요. 모든 자연은 모든 피조세계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음을 뭔가 감지하지만 그것을 극구 부인할 뿐이지 핑계를 댈 뿐이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렇게 자연이라는 한 권의 책은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을 배격하려는 그 부패함과 타락함 때문에 자연으로 하나님을 대신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의 이 말씀을 지금 보시면서 하나님이 신성이 서려 있다는 것을 보지만은 그러나 21절 이어지는 그 구절에 보면은 사람의 타락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이게 인류가 진행이 되면서 항상 해왔던 일입니다. 이런 뭐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죠. 지금도 무슨 뭐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형상으로 바꿔놓는 일이 있나? 예, 정확하게 그와 같은 사건을 이번에 올림픽 개막식, 폐막식에서 보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도 그와 같이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섬기는 어떤 그런 그룹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놓은 염소 대가리도 종종 보게 됩니다. 사단을 상징하는 그 같은 그 모습으로 염소 대가리 한 사람 몸을 한 그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시면 그냥 구글만 조금만 하시면은 여기저기 다 나와요. 백악관에서도 그러한 형상을 비슷한 형상을 해놔서 얼마나 무리가 되셨습니까? 이 나라를 상징하는 어떤 이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놓고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꿔버리려고 하잖아요. 거기에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크리스찬의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 만드는 새로운 신적인 존재, 그걸 부각시키고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2024년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해 옛날 얘기가 아니죠. 그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신성이 있음을 선포하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이런 허무한 어리석은 사람들의 생각은 자연이 가리키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연을 하나님 대신 섬기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 가운데 다른 한 권의 책을 주셨던 것이죠. 그 다른 한 권의 책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게 되므로 지혜롭고 영화로운 삶을 사람이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바로 다른 한 권의 책은 주님의 말씀인 성경이죠. 그래서 두 권의 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선포하지만 자연만으로는 사람은 자신의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자연을 보고 우상화하지는 않는다고 해도 자연만으로는 하나님이 사람과 원하시는 관계를 사람은 지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복음은 사람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에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행악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로 변화시켜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른 한 권의 책 성경입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 여러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있죠. 베드로후서 1장 20절부터 21절에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제멋대로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영적인 해석이라고 해서 그냥 어떤 우화적인 엘리고리컬한 그런 해석하는 그런 경우들 이단들이 많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르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오랜 동안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우리가 알도록 해왔어요. 그런 말씀이 있음에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 같이 이것도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의 교훈과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사실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성경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유능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어떤 부분은 맞고 어떤 부분은 사람이 한 말이고 어떤 부분은 오류가 있고 어떤 부분은 올바르고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어떤 구절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지 않은 것이 없으며 어떤 것도 오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죠.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셨는데요. 마태복음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아멘.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성령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성령의 마음을 품고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봄에 보신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이 13절의 말씀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의 감동의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들에게 엄청난 하늘에 내려주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바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경험하는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게 이 시편 19편의 7절부터 11절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 준다. 즉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영혼이 제자리에 있도록 회복시켜요. 영혼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영혼이 타락하듯이 영혼이 제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있어야 할 자리가 있어요.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있으라 하시는 그 자리에 잘 자리 잡고 있어서 주님과 온전한 교제 중에 있도록 하는 것,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을 알고 받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훈을 완전해서 사람에게 생계를 복 뜯어준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려주는 이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지혜롭게 합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우리도 같이 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 따라서 하는 것이 지혜죠. 그 인생의 순간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야 이게 내 인생의 정말 갈림길이지?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지금도 어쩌면 우리 가운데 같이 예배드리시는 가운데 어떤 성도님은 맞아 지금 갈림길이야 라는 어떤 그와 같은 생각을 하시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큰 인생의 중대한 갈림길에 설 때 성경은 사람이 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인도해 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길을 사람이 보기에 인도하는 게 성경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의 기쁨을 안겨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해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리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따르는 사람의 마음에 안정이 있게 하고 기쁨이 있게 해요. 또한 순결해서 부패함이 없어서 사람이 어떻게 살지 무엇을 할지 바로 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할 때 우리 자신에게 집중되는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기가 참 쉬워요. 그렇죠? 나는 눈을 부릅뜨고 내 인생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얽매여서 있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눈을 들어서 봐야 할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자꾸만 볼 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을 밝아진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밝아지나요? 성경을 통해. 그리고 9절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은 티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성경 있는 사람 마음에 제가 저기다 적기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경외감을 준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 이 구절에 주님의 말씀은 우리 세번역으로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티없이 맑아서. 그러나 여기서 주님의 말씀이라고 한 부분은 사실은 이 구약의 원어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 보시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authorized version, King James version 같은 경우에 보면은 The fear of the Lord라고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좀 더 맞는 것이죠. 즉 성경은 글을 읽는 사람 마음에 뭘 주냐면은 하나님 경외함을 줘요. 성경을 그냥 지식 정도 어떤 문학 서적 정도로 그냥 읽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경외함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이 성경을 대하는 사람은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고 사람의 영혼을 맑게 하고 그리고 그 진리가 그냥 어떤 한순간에 한 시대에만 적용이 되는 말이 아니라 모든 세대 모든 장소를 초월한 변함없는 선과 악의 표준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성경을 싫어해요. 이게 표준이기 때문에. 세상은 사람이 만드는 선을 선으로 만들고 악도 선으로 만들고 싶어하고 그렇습니다. 선을 악으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이나 네발 짐승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의 성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듯 어떻습니까? 모든 시대 장소를 초월해요. 문화를 초월해요. 어떤 문화에 따라서 선과 악이 변화된다는 것은 많은 타 종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초월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말씀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사람들은 선과 악에 대한 혼란이 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선과 악에 대한 그 구분이 애매모호하게 하는 이 세대를 아이들이 살아가게 되는데 아이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는지 그걸 나눠줘야 한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은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자, 이거 금, 뭐 가치 있는 거죠. 그래, 주님의 말씀은 세상이 주는 어떤 가치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꿀보다, 송이 꿀보다 더 달다. 영혼에 주는 만족이 그렇듯 세상에 꿀도 잠깐 만족이나 그런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계속되는 만족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정말 가치가 있고 정말 내 마음에 흡족한 것을 원한다면 세상은 그거를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을 주실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요. 그리고 11절에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경고를 받는다. 성경은 계속해서 영적인 여러 종류의 유혹과 위협과 위험을 경고해 주죠. 그것을 알고 지혜롭게 따라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늘의 큰 상이 준비되는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짧은 구절 7절부터 11절의 이 말씀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아주 기가 막히게 축약시켜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듯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권의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한 권의 책 자연입니다. 단 한 권의 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권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는 사람의 반응은 무엇이 돼야 할까요?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으면 구원받고 뭐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서 그러면은 뭐 천국 간다면서 그냥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든지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으면 이제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시는 합당한 삶을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보시면 두 가지 죄를 얘기를 해요. 죄에서 벗어나는 일을 알도록. 두 가지 죄인데 12절에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13절에는 고의로 지은 죄를 얘기를 합니다. 자, 미처 깨닫지 못하고 지은 죄가 있어요. 자, 미처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지었으면 그것은 죄일까요, 아닐까요?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한다고 죄가 죄 아닌 거로 되지 않죠. 죄는 죄죠. 그런 죄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성경으로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심으로 죄 용서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영원한데 어떻게 내가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런 그 죄의 딜레마에 내가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저질렀는데 거기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성경의 인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를 한번 저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죄를 지었죠. 죄를 지으면서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어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했습니까? 그죠? 목숨까지도 빼앗는 그런 일을 앞장서 했잖아요. 오히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죄를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래서 죄가 아니었을까요? 죄였죠. 하나님이 후에 그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 자기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회개하고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이렇듯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감춰진 죄를 알게 합니다. 아, 뭐 예수님 믿으면 그 전에 모든 죄는 다 잊어버리는 거라며 맞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앞으로 지은 더 비슷한 죄를 또 짓게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경계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죄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죄가 죄인 줄 알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예수 믿었으면 다 이제는 그런 거 다 털어버리고 하는데 왜 자꾸만 예전에 내가 잘못했던 어떤 그런 생각이 떠오를까?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같은 죄에 죄의 소나기에 매여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여기 보면 죄의 소나기라는 표현이 있어요. 13절에 보면 주님의 정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죄는요 악력이 세요. 죄는요 사람 빡 붙들면 놓지 않아요. 누가 놓게 할 수 있어요? 이거를 하나님만이 놓게 하실 수 있어요. 주께 우리가 고백했어요. 주께서 역사하시도록 할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 소중한 거예요. 그 고의로 지은 죄. 13절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십시오. 그래서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이 고의로 지은 죄도 한번 성경의 인물을 들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누가 생각이 날까요?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 죄인 줄 알면서 자신이 지은 죄를 그는 알았어요. 그러나 죄가 얼마나 강력하게 그를 유혹했는지 그는 죄를 짓는 순간에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은근하게 말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충동이에요. 충격적인 유혹의 모습입니다. 그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죠?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에게 그를 다윗에게 보내시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씀을 붙들고 회개함으로 죄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것이죠. 이렇듯 숨겨진 죄와 고의로 지은 죄,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거기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벗어난다는 증거가 뭘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원하시는 삶에 그렇게 죄에서 벗어나는 그런 증거가 나에게는 있는가 살펴보셔야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에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14절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증거예요. 이 말씀처럼 우리의 말과 생각이 주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당하도록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변화시켜 나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모습을 주님은 우리에게서 중재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향해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동행하시고 끝까지 이루어가시는 바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이 구절 잘 아시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모두 주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전에 우리 뭐 개역 성경 개역 개정 이렇게 보시는 분들 다 그 말씀 너무도 우리가 소중하게 암송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이에요.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 내 말은 내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내 마음의 생각이 그 다음에 그것이 빚어져가지고 결과로 나오는 것이 표출되는 게 말이잖아요. 그러니 나의 전 존재가 주님 앞에 합당한 것이 되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바로 두 권의 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께서, 아니 삼위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있도록 빚어가시는 모습입니다. 성도님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예요. 성도님의 영의 상태는 주님께서 보실 때, 이미 영원하신 하나님 보실 때는 온전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이 죄의 선악기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겨야 합니다.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님이 이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무너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세상과 타협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준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서로 간에 사랑하고 격려하고 경고하고 훈계하고 함께 신앙의 길을 가는 것, 그게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삶을 산다는 것을 서로 간에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이제는 예수의 제자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고 다른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복된 삶, 그것은 바로 성도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